하셨습니까? 우리 주님 보좌에 계셔도 우리를 위하여서 그 자신을 남김없이 주시고자 하시는 참 너무나 놀랍고 사랑스러운 우리 주님이 참 그리운 것 같습니다. 백영옥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이 이른 아침에 또 우리 주님 보좌를 향하여서 우리 둘러앉아 이와 같이 우리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돌아봐 주신 것 생각할 때 정말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무익하고 미흡하지만 저희들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의 그 사랑의 날개 품 안에 품어주시고 이끌어가 주시고 인도해가 주시는 귀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싹을 틔우고 연한 잎을 내는 그 봄을 지나 싱그럽고 푸른 실록이 우거져가는 이 5월에도 우리의 마음은 저 천국 사랑하는 님 가신 아버지 집 그 보좌가 더욱 그립고 그리운 것 같습니다. 주님 향한 또 사랑하는 목사님 향한 그 그리움 속에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자리 잡지 않게 하시고 참으로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우리의 본향 주님 계신 그곳을 우리의 마음속에 더욱 믿음 삼고 사랑 삼고 소망 삼고 주님 한날 한날 길 가도록 붙들어주시는 귀하신 사랑을 생각할 때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움이 밀려올 때마다 주님 당신을 더 짙게 바라보고 주목하고 주님 그러하신 주님이 계신 것이 정말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이 귀한 말씀처럼 우리 한 분 한 분 우리 각자의 선한 목자 되어주시는 귀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정말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몸된 교회 머리와 정말 선한 목자로서 자상하게 살펴주시고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가 주시는 우리 주님의 그 선하신 손길을 생각할 때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는 길이 우리의 땅에 남은 날이 그 얼마가 될지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그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의 그 마음과 그 음성에만 귀 기울이면서 주님 이 좁은 길, 저 천상 가는 이 좁은 길에 더욱 굳게 매여 사랑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가는 귀한 걸음걸음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귀한 말씀으로 사실 우리 최 목사님 위에 주님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정말 그 가슴속에 들려주신 주님의 그 어떠하심과 그 주님의 생명과 평강을 이 한 시간 남김없이 주님 증언해 가실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 내내 주님 함께 해주옵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기만을 생각할 때 감사를 드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귀한 글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슬픈 구름 떠오르더라도 내 주 당신께로 가는 걸음만은 주위의 채송화 해바라기 코스모스 필 그때라도 나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서산에 해가 저물 그때도 가야만 했습니다. 주여 당신께로 말입니다. 특송 들려드리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성도의 집은 어떠해야 할까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정생활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님 모신 생활, 주님과 동행하는 생활의 시작이 가정이고 가정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 2장에서 당신께 나와 제사함을 받은 중풍병자에게 명하신 것이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주님이 이렇게 집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주님의 은혜를 입은 새로운 생활은 주님과의 동행하는 생활은 집에서부터 시작하라는 의미의 말씀인 줄 압니다. 아브라함의 생활의 대부분도 가정에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깨어있어 주를 섬긴 것은 그의 집에서 일어난 일이었고요. 또 우리는 창세기 21장에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이스마엘을 집에서 내어 쫓으라는 사라의 말을 듣고 깊이 근심하다가 하나님의 판단과 명하심을 따라 이른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에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떠나가게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 집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결정과 행동이었지만 아브라함의 가정생활은 철저하게 주님과 함께 주님께 이끌리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정생활에서 주님과 함께함이 온전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1편에 보면 내가 완전한 길에 주의하오리니 주께서 언제나 내게 임하시겠나이까 내가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집을 가지고 있으나 성도의 집은 이방인의 집과는 다른 곳입니다. 그곳은 내가 쉬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곳 맞지만 성도의 집은 더 나아가 완전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행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내 집안에서 주님의 길에 주의하고 주님의 임재를 사모할 때 주님은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고 이 땅에서 영광된 집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의 집은 어떠해야 합니까? 첫 번째로 성도의 집은 예수님을 주님답게 모신 집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사람의 집에 들어가신 적이 참 많으신데요.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그 집을 세워주시는 집은요. 한결같이 예수님을 주님답게 모신 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임하실 때 그 두 사람은 거룩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마음의 기초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서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들었을 때 마리아는 주의 계집 중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며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고 주님을 주님답게 모셔드렸고요. 요셉은 가만히 끊고자 하는 자기 계획이 있었지만 천사가 전한 예수님의 나심의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예수님이시고 그가 임마누엘이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잠을 깨어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 아내를 데려왔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는 자기 계획을 다 주님 앞에 굴복시키고 주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복음서에서 처음 이루어진 거룩한 가정은 요셉과 마리아가 주님을 주님답게 인정하고 모셔드림에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이 초청받으셔서 가셨던 가나 혼인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난처한 형편에 처하였을 때도 주님이 손님으로만 계셨을 때는 그 집을 위해서 주님은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저가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하며 예수님을 그 혼인집의 주인으로 세우셨을 때 예수님은 물을 변하여 좋은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혼인집의 기쁨을 지속시켜 주셨고 더 좋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님을 주님답게 모신 집에서만 역사하십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모신 집은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집이요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복종시키는 집이요 주님이 가정의 대수사를 결정하는 결정권자임을 인정하는 집입니다. 저는 요즘 몸된교회 언덕위의 찬송 홀로 가는 길의 찬송 중에 주님 낯설은 이 길을 새롭게 나가길 주저해요. 하지만 주님과 함께라는 행복한 길로는 함께 가요라는 가사가 자주 묵상이 됩니다. 낯설은 이 길을 새롭게 나가길 주저해요. 사실 이것이 저에게는 익숙치 않은 생활의 패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어떤 새로운 것을 해나갈 때 주저한다기보다는 빠르게 결정하고 용기 있게 헤쳐나가는 것을 미덕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수록 주저하는 걸음이 있어야 됨을 깨닫는 것 같습니다. 주저하는 것은 나 이거 못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의 길로 내 생각과 결정을 따라서 모든 것을 행하기를 주저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집안의 모든 일을 결정할 때도 주저하는 마음이 있을 때 주님은 나와 함께 행복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 압니다. 창세기 21장에서 사라가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15년 동안 양육했던 이스마엘, 15년 동안 함께 있던 하가를 그 집에서 내쫓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의 사라의 말을 받아들이는 것처럼 그렇게 신속하게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밤에 깊이 근심할 때 주님께서 사라의 말이 옳다, 사라의 말을 받아들여라. 그러나 내가 저 씨도 너의 신이 저로 한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떡 한 가죽 부대, 물 한 가죽 부대를 메워주고 떠나가게 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집안의 모든 결정을 주님과 함께 주저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집들도 그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사실 몰라서 그렇죠.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집은 다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그 집의 세대주가 되시고 주님이 그 집의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12장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의 모든 집의 구원과 해방을 위한 피였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집을 자기의 것 삼으셨던 것 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집을 구원하셨다면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배 피는 세상에 있는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고요. 우리의 집은 주님의 것이고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집의 세대주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집의 보호자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우리의 집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주님, 이 집의 주인은 당신입니다. 당신께서 다스려 주시고 당신께서 일해 주시고 당신께서 바로잡아 주십시오라고 간구해야 할 줄 압니다. 이것이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청한 마음이고 주님은 그러한 야이로의 집에 주인으로 임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셨던 줄로 압니다. 주님을 주님답게 모셔드리고 잠잠히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의 역사하심이 있는 집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도의 집은 함께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서 엘리사가 두 아들을 체주에게 빼앗길 위험에 처하게 된 여인의 집을 세우고자 하셨을 때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심으로 빚도 갚고 생활도 하게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여인의 남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였고요. 그녀는 남편이 죽은 후에 두 아들을 지키기 위해 치열하게 세상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다른 것은 다 했지만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을 때 그녀의 삶은 빼앗길 수밖에 없는 가련한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인과 그 두 아들이 함께 세상을 향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게 하실 때 그 집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셨고 세상에 빼앗기지 않는 강한 집이 되도록 세워주셨습니다. 성도의 집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함께 은혜의 보좌 앞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은 기도로 도움을 얻은 청소년이었고요. 기도로 자신을 묶어버린 노인이 되었고요. 그는 아침을 기도로, 정오를 기도로, 오후를 기도로 매듭지었고요. 그의 기도의 장소는 집이었고요. 열린 창에서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고 다니엘은 그 집에서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남편, 기도하는 총리로 보여줬던 것입니다. 다니엘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하나님은 다니엘이 집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성도의 집의 가장 큰 특징은 주님의 보좌를 향한 기도에 있음을 말씀하시는 줄 압니다. 아, 우리가 다니엘처럼 집에서 기도하는 아무개로 기억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하지 못했다면 이제라도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의 집이 열왕기하 사장의 선지생도의 아내의 집처럼 가족 모두가 함께 주님의 궁휼을 바라는 기도도 있어야겠지만 우리 개인 각자가 우리의 방에서 열린 창에서 하늘 보좌를 향하여서 주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것도 있어야 될 줄 압니다. 부술 시내가에 다가오신 여러분 모두가 기도할 줄 아는 집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완전한 마음으로 내 집안에서 행하는 길일 줄로 또한 압니다. 세 번째로 성도의 집은 하나님을 말해주는 곳 되어야 합니다. 복음을 말해주는 곳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배우는 곳이 집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무덤 사이에 살던 거라사 지방이 더러운 귀신 들렸던 자를 고치시었을 때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하였을 때 그것을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예수님은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친속에게 구하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고침받은 거라사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가 집에 돌아가서 친속들에게 주님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이렇게 귀신 들려 어렵게 되고 가족과 친속들도 그를 붙들 수 없게 되었던 것은 그 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에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한다고 했고요. 자신이 나온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했을 때 그 집이 비고 소재되고 수리되어 있었지만 물이 없었을 때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여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고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닌다고 하면 사막에 귀신이 제일 많겠습니까? 아닌 줄로 압니다. 물 없는 곳이라는 것은 생명이 없는 곳으로 다닌다는 것이고 사람의 집은 그 사람의 마음이고 또한 우리가 거하는 집일 수도 있는데요. 집에 물이 없다는 것은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이 없는 집을 빈집, 메마른 집이라고 말하는 줄로 압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곧 영유 생명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귀신이 어디에 자리를 틉니까? 주님의 말씀이 없는 그 사람의 마음, 주님의 말씀이 없는 사람의 집은 귀신이 자리 틀기 좋은 집이고 그러한 집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형편이 더 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집에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꿈에서 들려지지 않습니다. 천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집에서 일어나야 할, 집에서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고 부모님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은 집에서 하나님을 말해 주어야 하고 특별히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을 자녀들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6절에 이후에 너희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실 때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집의 구원의 역사는 부모가 집에서 자녀에게 주의 모든 행사를 말하여 주므로 계속적인 영향력을 지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믿는 자의 집이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자녀에게 말하여 주므로 그들이 십자가의 복음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이 우리 영혼을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예수님의 말씀을 전달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가족에게 말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큰 일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궁휼히 여기신 것은 에베소서 2장의 말씀과 같은데요. 궁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이 사실을 가족에게 말하고 우리의 가족들이 이것을 받아들인다면요, 결코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사망에 굴복하여 정죄하며 쇠퇴하는 삶을 살지도 않게 되고요, 세상을 이기는 자요, 사단에게 붙들리지 않고 대적하여 능히 서는 자가 될 줄로 압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요한일서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세상을 이기기 원하시나요? 거룩한 삶을 살기 원하나요? 그러면 주님을 말해주세요. 주님이 내게 어떻게 큰일 행하신 것과 나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말해주면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우리 예수님을 먼저 모신 가족이 주님 모신 조용한 삶의 걸음들이 축적되어야 하고 주님의 말씀의 다스림 속에 사는 분위기가 있을 때 우리의 가족들이 내게 다가와서 주님을 물어보게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온유와 두려움과 선한 양심, 마음속에서 주님을 말할 것을 늘 준비하고 있다면 우리의 아내도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에게 주님을 물어보게 될 것이고 우리는 그때 주님을 말할 때 우리의 가정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함으로 참 생명과 영광이 있는 그런 충만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성도의 집은 선한 싸움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아담의 집이 사단의 유혹으로 인하여 무너진 것은 아담도 여인도 그 누구도 영생을 빼앗고자 하는 사단과 싸움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어린아이라도 자신의 부모님을 나쁘게 말하면 그가 누구라도 싸우려고 덤벼드는데요. 여인은 사단이 하나님을 나쁘게 말하는 것에 대해 가만히 있지요. 아담은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신을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 싸움하지 않지요. 그 결과 아담은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고 아담의 집은 죄가 왕노릇하며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는 불쌍한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가정의 화목을 위한다는 이유로 좋게 좋게 넘어가면 결코 우리 집에 좋은 날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에서부터 영생을 취하기 위한 싸움, 하나님의 뜻 위에 서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싸움을 해야 할 줄로 압니다. 마가복음 3장에 의하면 예수님은 당신의 집에서 선한 싸움을 하신 분이십니다. 주님은 육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을 얻으려 하기보다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께 사로잡힌 것을 잃지 않으시고자 육신의 가족들과 치열한 싸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의 친속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하여 붙들려고 나왔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붙들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에게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라고 하시며 그들의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고 경계하셨습니다.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들지 못하자 이번에는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계실 때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어머니 오셨다고 쫓아나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아우들 왔다고 주님 말씀 전하는 일 중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의 교만과 불신을 책망하시며 예수님께 다가온 사람들을 더 귀하게 품으셨습니다.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고 둘러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육신의 어머니고 동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을 때는 싸움을 하시면서 바로잡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싸웠기에 예수님의 집은 예수님의 육신의 집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집이 되었고 주님의 제자된 집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모친 마리아는 십자가에서 예수님 죽으실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와 주님의 모든 환난에 함께했습니다. 예수님의 아우들은 사도행전 1장에서 사도들과 더불어 전혀 기도에 힘을 쓰고 성령받은 주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신약성서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성령을 힘입어 쓴 성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싸우는 집을 하나님은 세워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싸우셨기에 그의 집이 세워졌다면 우리의 집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싸우는 일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가 온 것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고 한 것처럼 우리는 어떤 때는 가족 구성원들에게 하나님의 검을들이 되고 싸울 줄도 알아야 할 줄 압니다. 갈렙의 집이 하나님의 위해서 싸우는 집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집도 세상에 편안히 안주하려 하기보다는 싸우면서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영생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는 그런 심씀이 있는 집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성도의 집은 섬기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집의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가정의 행복이 성도의 집의 목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처럼 성실과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성도의 집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 압니다. 우리는 성서에서 가족들이 함께 주님을 섬긴 것을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갈렙과 그의 사이 온니엘, 이사야와 그의 아들 스알야숲, 아브라함과 사라 그의 집의 종들,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 마가 요한과 그의 어머니, 수넴 여인과 그의 남편, 브리스길라 그의 남편 아굴라, 그리고 여호수아 14장의 여호수아와 그의 자녀들, 성도 섬기로 작정한 스테바나의 집, 전도인 빌립과 그의 네 딸들, 다 집이 주님을 섬긴 것입니다. 섬긴다는 것은 거룩한 옷을 입고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예배를 드리는 집이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을 좇아 주님의 일꾼들과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나타나야 될 줄로 압니다. 부소시내가에 다가오신 여러분의 집이 내 집이 아니라 다 주님 모신 집이고 주님이 세워주시는 영광된 집, 이 땅에서 저 천국을 위하는 귀한 하나님의 집들이 되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다음에 배울 때까지 평안하시고요. 우리 서로 기도 중에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79장 1절과 3절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순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떠다도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지 넘어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귀하신 주님, 이 땅에 주님과 함께 자기의 집을 세우고자 하는 이들이 많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집이 되게 하시고, 염려하고 낙망하기보다는 은혜의 보좌 앞에 식구들 모두가 함께 기도할 줄 알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 당신이 식구들에게 함께 있을 때 대화의 주제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아서 선한 싸움을 하면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주님만,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영광된 집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집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만세 반석 위에 세워진 참 좋은 집들 많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스스로는 초라할 수밖에 없지만 귀하신 예수님을 오늘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 수 있음은 얼마나 기쁘고 복된지요. 주님을 모시고 살 수 있는 이 큰 은총을 입은 부설신의가 우리 모두가 오늘도 귀하신 예수님께 온 마음 다해 더욱더 다가가서 주님 모신 참 기쁜 된 집 되기를 바라봅니다. 평안하세요.